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32장 말씀을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오랫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여 주시는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씨름은 자기 자녀들을 더욱 거룩하게 성화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언약 기업의 땅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세워가시려고 이 씨름을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이 씨름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꼭 씨름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씨름해 주시며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한 믿음에서 굳게 세워가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인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으로 더욱 확신하게 하시고 또 확신할 때에 그 삶을 더욱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와 씨름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때때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까지 우리의 환도뼈를 치기까지 씨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시며 더욱 예수님과 천국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3장으로 가기 전에 오늘 이 32장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다음 주에 원래 오늘은 33장, 34장을 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 좀 더 볼 것이 있어서 오늘은 32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는데 여러분 다음 주까지는 이 33장, 34장을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33장, 34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볼 거거든요.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33장, 34장을 꼭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장이라고요? 33장, 34장. 꼭 읽어오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 못한 내용, 오늘 꼭 봤으면 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27절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 환도뼈를 치시며 새 이름을 주시기 전에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자 야곱이 자기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어서 세 사람의 이름을 주시죠. 그것과 연결해 보면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세 사람의 이름을 주시기 전에 옛사람의 이름을 먼저 물으시고 대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에 간사한 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남의 발뚝김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야곱의 옛사람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옛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이제 너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실 때도 이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오직 자기 지혜와 행위로 세상 영광만을 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야곱의 옛사람, 야곱의 죄인됨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인정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가 전에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이 씨름 이후에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스라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됐지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게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사람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세 사람의 이름을 주셨을 때 이름만 바꿔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까지 복을 받게 되고 그 씨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이루어가세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름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바꿔주시면서 이제 네가 알아서 그 이름대로 잘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그 이름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이름을 주실 때는 그 이름대로 내가 너를 구원했고 인도하여 갈 것이고 온전케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새 이름이 주어지는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이름을 그냥 주셨어요? 아니에요. 야곱과 씨름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게 했고 지금도 이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이 되어가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게 할 것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긴 참 이스라엘. 그 결국은 누구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을 분명히 닮아가게 할 거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5장으로 가면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을 찾아와 말씀해 주세요. 씨름하시며. 그때에도 이 말씀을 또 한번 선포하세요.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또 알려주세요.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더욱 이스라엘의 삶으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의 삶으로 더욱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야곱도 이 믿음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옛사람에서 죽게 하시고 새사람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야곱도 그 안에 가진 새 마음을 가지고 옛사람에서 더욱 죽어가는 삶, 새사람에서 더욱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야곱과 씨름해 주시고 새 이름도 주시고 야곱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인도할 거라는 약속까지 주시는 걸까요? 너무 크신 은혜 아니에요? 야곱을 버리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친히 먼저 찾아와 씨름해 주시고 새 이름까지 주시고 내가 네 삶을 인도하여 주겠다. 야곱의 삶만 보면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왜?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살펴보시다가 씨름까지 해주시고 징계하기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천국에까지 인도하여 가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뻐서? 우리가 그럴 만한 자들이라서? 원수였는데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심판받아야 되는 자들인데. 왜? 여기에는 장차 야곱의 한 자손으로 나실 참 이스라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 그분 안에서 만세전에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장차 이루실 구원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야곱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야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야곱의 옛사람도 함께 죽게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사실 때에 야곱도 이스라엘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장차 있게 될 일들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미리 참여되게 하셔서 야곱의 삶을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야곱과 씨름해 주시고 새 이름만 주시는 것만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그 선택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차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성취하실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 현실이 야곱의 삶에서 계속 증거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변함없는 구원의 현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현실을 따라 영원한 구원의 현실을 따라 예수님 안에 있는 현실을 따라 비록 야곱이 세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인해 환도뼈를 맞고 다리를 절게 되지만 그래서 야곱의 겉사람은 후패하여 갈지라도 천국에 속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의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져 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시고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름을 통해서 정말 야곱의 속사람이 새로워졌나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야곱이 새 사람으로 이 씨름을 통해 변화된 증거가 있어요? 이스라엘로 자라간 증거가 보여요?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있죠.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야곱이 다시 베델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요. 뭘 고백하죠? 브니엘.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에서를 담대히 맞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에서의 문제를 극복하고 언약 기업의 땅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에서 문제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죠. 에서에게서 내 목숨 좀 구해주세요. 이제는 아니에요. 에서를 담대히 대면하는 믿음. 죽을지라도 그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언약 기업의 땅을 향한 믿음에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이 이제 34장, 35장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국 믿음으로 더욱 온전하고 굳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33장, 34장으로 가면 이렇게 씨름을 하고 브니엘하고 에서도 만나서 이기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지 않아요. 숲곳이라는 곳, 세겜이라는 곳에 떠돌아다니면서 거기 머물려 살기를 원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씨름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베델에까지, 하나님의 집에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딛게 하세요.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 이후 더욱 세 사람에서 자라간 증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미약하지만 있다는 거죠.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로 새롭게 해가고 계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모습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26절에 보면 야곱이 환도뼈가 이제 의골되고 이 씨름에서 진 후에 즉 자기의 지혜, 힘 다 무너지고 무기력해진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 붙든 손을 놓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버리고 살았던 자기의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를 동반한 참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분 하나님이세요. 야곱에서 죽게 하시는 회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살게 하시는 믿음. 이 믿음과 회개가 결국은 야곱이 새롭게 되어가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믿음과 회개 없이 우리가 자라가지 않아요. 참 믿음은 꼭 회개가 있죠. 참 회개도 믿음과 함께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 자기의 지혜와 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 우리도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 타락한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와 보혈의 은혜만을 꼭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런데 우리가 야곱처럼 너무 자기 힘과 지혜가 살아있어서 이 믿음과 회개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믿음과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과 시련도 허락하시고 우리와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행위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굳게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한 번에 끝나질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야곱이 이렇게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켰어요. 하나님 임재 없이 살았고 내 꾀와 내 지혜, 힘에 의지해 살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붙들고 은혜 붙들고 분위에 고백하면서 믿음과 회개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장으로 가면 예전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요. 아직 완전히 옛사람의 죄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씨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씨름. 그래서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죠. 우리 어떤 이름 받았죠?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 안디옥에 가서야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이 나와요. 그리스도인, 뭐 성도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이제는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다. 이름만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선포와 약속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단을 닮은 옛사람에서 죽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사람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죽는 날까지. 이 옛사람의 죄성이 끊임없이 남아있을 것이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요. 정말 야곱이 믿음의 한 걸음을 걷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것이 너무 더디고 느린 것처럼 나타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씨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돌이켜 회개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회복되어 살아가게 하시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름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그 이름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일하심을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더욱 예수님 닮아가기를 열망하며 싸워 나가야 돼요. 이 이름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도 열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데오빌로. 데오빌로 이름의 뜻이 뭐죠? 사람 이름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름만 좋은 이름 가진 교회인가요? 이 이름대로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열망하며 기도하며 싸워 나가야 합니다. 특히 참 믿음이 오직 어디서 난다고 하셨죠?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늘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 나누며 나뿐 아니라 형제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굳게 세워주는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열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여 주시는 사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름 주어지는 거 살펴보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24절에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구절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혼자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여 오세요.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혼자 남겨졌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당시 혼자 남겨진 야곱의 처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어떤 일을 했죠? 에서가 이제 400명의 장정들을 끌고 온다는 걸 알고 그의 모든 종들, 소유들, 아니 가족들까지 먼저 얍복강 너머로 건네 보냈습니다. 만일 야곱과 그 400명의 장정들이 자신을 치려고 오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서 보낸 모든 종들, 소유물들, 가족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리는 시간이에요. 다 빼앗기는 시간. 그리고 결국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것이 당시에 야곱이 홀로 남겨진 처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다 빼앗기고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느껴지는 홀로 남겨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씨름해 주시며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홀로 남았을 때. 바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될 때, 다 잃어버렸다고 깨닫게 될 때, 자신에게는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느껴질 때, 하나님이 그런 야곱과 씨름해 주심으로 야곱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뭘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내가 브니엘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있다. 그런데 너는 그 브니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혼자라고 살았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이 야곱을 향해 들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죠. 베델에서는 뭐 보여주셨어요? 하늘문이 항상 자기 앞에 열려있고 하나님의 집 속한 삶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야곱은 홀로 살았어요. 온통 세상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은 보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죠. 혼자 남겨졌다. 야곱의 죄악이었어요. 이런 죄성 가운데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씨름해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인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씨름 이후에 하나님 붙든 걸 놓지 않는 거예요. 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가장 귀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든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 없어지고 나니까 보여요.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가장 귀한 보배가 보이십니다. 세상도 자기 생명도 다 잃어버릴 것으로 여기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의 구원자가 누구신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이 돌이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찾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놓지 않게 되고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브니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브니엘을 고백하는 것은 자기 회개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잖아요. 브니엘, 파님,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계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 세상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세상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애서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야곱이 전에 자신에게 유익이라 여기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얻은 것으로 감사하게 되고, 아니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려도 자기 생명까지 빼앗긴다고 해도 다 기쁘다, 만족이다 고백하게 하시는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놓지 않게 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 기업을 무르는 날까지 인내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의 삶에 함께 하셔서 자신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임을 믿게 되는 겁니다. 언제 이 믿음이 회복됐다고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씨름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세상 사람들 많죠. 세상 잃어버리면 나는 다 잃어버리는 거야. 완전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씨름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이 있죠. 고난과 시련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잘 타고 있는 차, 뭐 내가 겪고 있는 건강,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그거 잃어버리면 끝인가요? 그거 잃으면 다 끝인 것처럼 절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완전히 원망, 불평뿐이에요. 너무 이상하죠. 홀로 남겨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혼자 남겨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씨름해 주셔서 돌이키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정말 생명까지 잃어버릴까봐 아내까지 내어주고 뭐 다 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씨름해 주셔서 정신 차리고 애굽으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도 본 적이 있는데 다윗도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쳐 갈 때에 막 혼자 온 사방이 다 적들이었잖아요. 자기 민족까지도 유다 백성들까지 자기를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나아갔던 적이 있었죠. 생각나세요? 그 아기스 왕과 신하들에게 둘러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철저히 혼자 남겨지고 그 신하들과 아기스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남겨졌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죠?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죠? 미쳤어요. 왜? 그때 뭐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그때 야곱과 함께 하시며 씨름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누가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야곱이 그때 기뻐서 하나님 찬송하며 정말 춤을 추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사방으로 적에 둘러싸여 있고 죽임을 당할 때, 완전히 홀로 남았을 때, 이것이 대적들의 눈에는 미친 모습으로 보여서 다윗을 쫓아냈어요. 그 대적들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죠. 그 대적들에 둘러싸여 혼자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도 씨름해 주셔서 하나님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담대히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회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홀로 남겨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요. 빼앗기고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니, 내 주변에 모두가 다 떠나고 버림당하여서 혼자만 남겨졌다고 생각되는 시간도 찾아와요. 그리고 결국은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때는 이런 잃어버리는 두려움 속에서 철저히 혼자 남겨질 때예요. 그게 제일 두려워.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사실 가장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 않나요? 그런데 믿는 성도에게는 그 시간이 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세요. 그 홀로 남겨지는 것까지도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씨름해 주시며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는 것,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교제 나눔으로 다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붙들며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매일 매 순간 사용할 때마다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니엘이에요. 주님의 임재로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시간. 은혜의 방편. 뭐죠? 세 가지. 말씀, 기도, 그리고 성찬, 성례, 예배. 이것이 우리의 싸울 믿음의 씨름이고 하나님의 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되는 시간이 우리 죄성으로 인해 찾아오고요. 그때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아프고 슬픈 고통의 시간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너무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서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다시 돌이켜 예수님만으로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을 찾게 되고 예수님만을 더욱 꼭 붙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에 우리에게 유익이라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고 해도 아니 지금 당장 죽음을 당한다 해도 기쁘다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내할 힘을 얻게 되는 거고요.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야곱도 그래서 에서를 이길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받으며 철저히 혼자 남겨진 감옥에서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는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을 향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고 보니 내가 전에 유익이라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기쁘고 만족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도 그 마게도냐 지역 가장 극심한 환난과 박해가 있던 지역이었어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도 이 원리를 깨닫고 예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으며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서 또한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하세요? 빌립보서 3장 뒷부분으로 가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나서 4장 4절로 가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없는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비추어주고 계시면 그 예수님을 얻었으면 다 얻은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마련해 주신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 잃어도 괜찮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버리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왜? 결국 이 땅의 생명까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세상만 이기는 것만도 아니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 사람의 삶으로 더욱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더욱 고난과 핍박 속에서 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 더 담대히 하나님 순종하고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더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린 기독교가 그저 세상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세상 이기는 것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담대히 그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처럼 우리에게 유익이라 여기던 것들을 얍복강 너머로 떠나보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고요.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두려움 속에 혼자라고 느끼는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그런 시간이죠. 죽음은 어떻게 보면 혼자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죠. 같이 동시에 죽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 형제자매들이 힘을 주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씨름해 주시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속한 곳 어디인지 우리가 누구와 영원토록 함께 그 품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누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죽기까지 참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결론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홀로 남겨졌다 생각되시는 그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절대 그 품 안에서 빼앗기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권능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을 향해 사랑의 얼굴빛을 드시고 절대 다른 것으로 그 얼굴을 돌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의 성령으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어 천국을 향해 예수님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더욱 힘을 내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홀로 남겨지는 것 상관없어요.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얻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의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럼 다 얻으신 거예요.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주님의 임재를 떠나 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만 생각하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영광을 위해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씨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후에 야 하나님으로 만족이다 해놓고 또 옛사람의 죄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붙든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야곱을 인도해 가셔서 야곱이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결국 인내할 힘을 얻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지키시고 보존하게 하셔서 계속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천국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천국 영광에 이르러 한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세 사람의 이름을 따라 예수님 닮은 삶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심서 교제를 나누시고요.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시고 나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까지 굳게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더욱 그리스도 닮은 삶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에 이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이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회개와 믿음으로 저희가 돌이키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다 만족이라 기쁨이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